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미문 성전 밖에 있는 그 안전병의 거지를 일으켜 고쳐준 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놀랄 일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렇게 증거한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그 이단시하고 예수를 하나님 앞에 참남한 자로서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한 배후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로서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겁나는 일이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나 하는 그런 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일이에요. 실상 지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실은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예수 이름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리스도를 죽였다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들이 그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불러가지고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좇아서 조리 있게 아무 학문도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들은 권위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옛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이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 수만 해도 또 5천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갑자기 성령이 강림함으로부터 인해서 그냥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나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르침을 받고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한 무리가 돼서 생활을 하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충격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호기심거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잡아야 됐든지 그것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리더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한 어떠한 일도 뭔가 트집 잡을 것은 없고 뭔가 그 사람들이 범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꾸자꾸 구원하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앉은뱅이 그 거지를 일으켜 고쳐준 것은 지금 또 하나의 화제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뭐 얘기를 해도 베드로는 니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느냐? 당신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우리들 속에서는 제일 지도자라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위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군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 됐지만, 이 지금 사회 리더들은 자기들이 만약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라고 하면은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권위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잘못 리더한 어떤 그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보다도 사회적인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소문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여간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고하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곳은 동료, 같은 그 지금 새로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새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기보단 여기에서는 동료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봐도 우리가 그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그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그 뭐랄까,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족도 그 속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표현이 가족에게 돌아갔다가 아니라 동료에게 돌아갔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령이 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그러한 지체들, 그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제1순위의 관계였다라는 거,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영으로 이어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어진 것도 세상에서는 가장 피부치가 강하지요. 관계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이어진 거는 그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가족이 원수라고,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피부치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서로 비교 경쟁하고 이해 타산이 많은 것이 또그 가족 속에도 있습니다. 다 서로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민족이 달라도, 남녀노소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가진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한 성령의 사랑의 띠로, 평강의 띠로 띠띠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힘껏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거를 깨려고 하는 육의 그 습관이라 그럴까,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가족들의, 또 나와 그 육으로 친한 사람들이 잡아 땡기고 가르려고 하는 거는 계속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순이라면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관계가 관계 속에서도 제일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사역하는데 동역자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그 동료에게, 그 지체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또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한 말에 대해서 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의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열방, 모든 그 민족,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을 갖고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정말 압도시킨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해서 백성들 손에, 로마 병정들 손에 죽으심을 당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각각 안에 오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압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이 뭐랄까 동유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많이 기뻤으리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뭔가 능력으로 그 어느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그들이 감격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압도시켰다라는 그것. 왜냐하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또 문제는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어떤 가진 것 같고 힘 갖고 지금 제사장들과 그 의원들을 압도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어줄 수밖에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이제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얘기들이 성령이 하게 하신 얘기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분명히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우상 같았고 다윗이 우상 같았고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성령님이라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어떤 거라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들 자신이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무학한 자인데도, 어? 별로 배움이 없는 자인데도 설교를 하고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아주 조리 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성령이 하게 하심이라는 거를 이들이 지금 눈앞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도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면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리 특히 그리스도 있다에 우리가 두리번거리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하신 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한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지금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는 이스라엘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재판을 한 것이 빌라도가 처음에 그 사형권이 로마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재판해서 이거는 아주 죽음에 마땅하다라고 사형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그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도 예수님을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헤롯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겁을 내는 마음이 있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헤롯 왕 그리고 그 유대를 식민지하고 있었던 그 로마 빌라도의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모두가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관계 속에서는 왜? 원래는 다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된 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화내고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진 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육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인 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육이라는 그것이 내 중심적인 악한 생각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에 그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 이 세상을 없애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악한 생각, 어려서부터 가진 그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구하고, 다내것 삼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코드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변경도 못 시키고, 그거를 없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이 다 뭐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그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한 겁니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분명히 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지금 뭔가 잘했다 하는 게할게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분을 그 죽인 그러한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 그 죄에서 떠나 살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만으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찌할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유쾌하게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한 복된 자유로운 삶,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그 왕, 나의 주님으로서 내게 지혜가 되시고, 내게 의가 되시고, 내게 구속함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셔서,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승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답니다. 성령을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네 안에 임하신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거는 또 좋은데 내 안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거 놀라지 말아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느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정말 우리를 연단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익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니까 오히려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그 환난은 소망으로,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가고, 내 뜻대로 아니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고 두리번거리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세상 두려워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헌신해서 삶으로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승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오직 능력으로만 살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뭐라 그러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하녀 하나가 옆에서 그냥 던지는 말에도 민감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제자들은 다 숨어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 기적기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일이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큰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또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병을 갖게 됐어요. 모든 밸런스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도 깨졌고 자연의 모든 것도 우리가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세계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자해하듯이 자학하듯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또 마음 먹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건강할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게으르지 않으면 무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기 싫은 건안 먹고, 또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벌써 먹는다는 자체에 우리의 내면적인 병적인 것이 같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같이 가버린 거예요. 잠을 자야 하는데 지금 같이 24시간 전기가 켜 있고 메디아가 들어오고 있고 하면은 24시간 사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거 누리지 못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하게 사는, 안식하는, 평강한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짐지고, 지치고, 그러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정말 괴로움이 족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사업, 부의 축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연들을 적급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모든 게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준의 그러한 것,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랬는데 나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고 뭐가 좌절을 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욕을 갖고 자기 꿈을 키우면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전 세계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가치예요. 나의 어떠한 재능도 아니고, 나의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병든 자를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거지를 보고 앉은뱅이인 그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손을 내밀었더니 병을 낫게 하옵시고.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해 주십시오예요. 우리가 병자들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 약한 사람, 또 뭔가,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내게 뭔가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을 자꾸 선호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병자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뭐 간호원이나 저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뭐예요. 또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직업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병자들에게 대한 마음이에요. 뭐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된 사람들도 병자들에 대한 그 극률함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제가 그러한 마음 자체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사 간호원이라는 그 직업적인 걸로 볼 때는 그게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기가 그래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의학 공부해서 이제부터 뭐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병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믿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것의 권위와 모든 것의 주체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하게 하시는 출처와 그 하시는 그 능력 자체는 지금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 기도가 지금 성령의 기도지요. 빌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빌게 하신 것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약한 자, 병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고 지금요. 이 기도는 병자들이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기도지 자기들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야.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병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나음을 입을 길이 없는 그러한 병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손을 내밀므로 정말 앉은뱅이가 일어나듯이 날 때부터 40여 년을 그냥 앉은뱅이로 거짓밖에 할수 없는 구걸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본인도 포기했고 다른 사람 모두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쳤잖아요. 그것처럼 병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므로서 그들이 일어나게 그들이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병자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이 기적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끝내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했다. 우리 2장에 처음에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하셨고 그 갈라지는 혀처럼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지금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몸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있는 것이 다 진동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별로 의심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요, 지진이 아니고 그 장소만 그렇게 진동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그 임한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그들이 그 몸으로 감지했고 그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되는 그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그렇게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일심으로 하나님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일심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되느냐? 그 장소에 있으면 저절로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 장소에 있으니까 뭔가 막 뜨거워지고 뭐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일심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경을 하는 것과 내 안에 불이 있는 것은 불구경하는 거는 되지만 내 안에 불이 임한 거는 다른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뱃속에 생수가 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 먹으면 안에서 샘솟는 정말 마르지 않는 아니 차고 넘쳐서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처예요. 근원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한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썩지 않는 그 씨로서 우리 안에 온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책에서 보고 설교로 그냥 듣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속사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속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니들이 예수를 받게 된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육신 돼서 이 땅에서 사신 그것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노라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노라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그거의 증인이다. 너희도 회개하면 너희도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흩어졌었지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해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육체로 온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 많고 승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문소문으로 그 시대에 지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담대함.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뭐가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사회 지도자들을 놓고 군중들을 놓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하고 별별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금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무린 뭐, 그 무리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당신들이 죽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사시고, 그 예수가 지금 그 이름의 권세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여서 그들이 하나 돼서 마음을 합해서 살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살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안 하고 다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헌신한다, 나는 하나님 것이라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예요. 나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내 것을 따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사실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게 그들의 삶 속에서 금방 지켜 행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듣고, 아, 그러고 싶다가 아니라,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내 신앙이 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커지면, 요게 조금 뭐가 해결이 되면,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면, 뭐 성공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었다. 그한 마음 한 뜻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도 아니고 요한과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성령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아까도 만명 넘어의 그 무리들이 그 시대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떡을 같이 떼면서 이렇게 공동체처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할때 그것이 사회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이슈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무리를 하나로 어떻게 묶어가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로 그렇게 통용되어서 같이 살수 있는지는 사람이 막 조직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려면 우린 맨날 회의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마음 한 뜻이 성령과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좇아 살면 결과적으로 하나됨이 나타난 것이지, 결과적으로의 나눔이 나타난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인위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예요. 성령의 나눔, 그 나눔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제 것이라고 아무도 안 하고 다 내놓아서 팔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으로 한 거니까, 아, 저 목사님이 헌금 하랬어. 어? 저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고, 어? 그렇게 저 장로님이 얘기해놓고 자기는 뭘안 했어. 자기는 뭐를 해. 이런 걸림돌도 될 필요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했다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했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국 가서 무슨 황금집에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주의 것이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지금 이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판 이유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를 꼭 그들이 왜? 들어야 됐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임하셔서 살아 계시다. 그것에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잡고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의 안에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정말 굉장한 일이라 자기가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오물처럼 여긴 것처럼 이들이 지금 재산이나 뭐라를 잡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팔아다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기들은 길바닥에 나가고 이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정말 팔수 있는 거다 팔은 거예요.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판 것, 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놨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응? 두 덩이씩 다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뭘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아기에게는 아기 먹을 만큼 주고 병자에게는 병자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고 청년들에게는 청년 먹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고 노인에게는 노인 먹을 수 있는 것만큼 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눔을 줬는데 그 나눔이 지금 아무도 핍절한 자가 없다.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인 바나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구브로라는 그 이방에서 산그 흩어진 유대인이지요. 바울도 그랬고 다들 예루살렘 그 바로 이스라엘 속에서만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에도 퍼져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레위족이었다. 사실 레위족은 무슨 재산을 갖고 그런 거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이 이렇게 많이 그 우야무야 됐다 그러나 희미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갖고 아, 제사장이라든 레위족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그 가진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삶 속에서 내면적으로 바꿔졌지요. 내면적으로 성령의 임함으로써 담대함을 갖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같이 받게 됐고, 자기들끼리 같이 떡을 떼고, 정말 그한 무리가 한 마음 한 뜻된 한 무리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내 것이라고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됐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을 지금 뭐라 그럴까?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마음, 한 가족을 생각했을 때, 부모는 이 자식, 저 자식에게 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밥상을 하더라도, 뭐 재산을 하더라도 같이 공유해요. 그러나 형제가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이나 뭐, 이렇게, 큰 자식에게는 많이 주고, 그, 법적으로도 장자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골고루 형제는 똑같이 나눠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새로 성도된 그 사람들이 제 것이라고 갖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내놨다는 거는 지금 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진짜 한 지금 내 식구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 갖겠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서로 돈을 빌리거나 그 뭔가 그런 돈거래를 하지 마라. 나눔은 해도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요. 친구끼리도 하지 말아라.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손이 구제를 할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돈을 같이 쓴다는 거내 재산이 없고 내 것, 제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초대교회를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안 지켜지면 우리는 결국 자기 주머니, 내 거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것이 내 자식 거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 아이들 먹이지 않고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주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돌보신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앞니를 걱정해서 쌓아두고 이거를 챙겨두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형제들이 어려운데 눈앞에 형제들이 헐벗는데 돈을 벌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헐벗은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 돈을 벌수 없는 사람, 아까 앉은뱅이처럼 구걸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팔아서 그거를 나눔으로 인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생활 공동체도 됩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그 보험 제도가 있죠. 인슈런스 제도가 있는데 그 보험 제도는 옛날에 그 영국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그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리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기에서부터 보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그 갑자기 당할 수 있는 변고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하고 그 보험 회사들이 오히려 그걸 갖고 이제 정말 생활한다 그러고 그걸 갖고 회사를 더 늘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하신 그 중에는 이 물질적인 나눔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지금 하나의 잃어버린 우리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왜 잃어버리고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은 성령으로 되지 않는가 비춤을 받습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춤받습니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